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신들의 제왕 제우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제우스도 인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름다운 여성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침대 위의 미술관 51화, 오늘은 명화와 함께 제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침대 위의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코넬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반하면서 여전히 아 새로운 소식이 없네. 네.
아 여기서 일하든 저기서 일하든 진짜 일하는 기계인 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에 그런 것 같아요.
한탄하게 됐지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막.
나은님 어떠세요 요새? 전에 발을 다쳤다고 들으셨어요?
아니요, 또 다친 건 아니고 지난번에 다쳤던 게 생각보다 후유증이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양의학에서는 제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어디가 뭐 막힌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저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 가니까 저의 통증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직접 아픈 부위에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나 전에 한의원 갔는데 제가 그 어깨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그 원래 가는 한의원이 홍대 쪽에 있어가지고 멀어가지고 그냥 제가 있는 동네 근처에 갔었거든요. 근데 약간 특이하게 코피를 내는 거예요, 한의원 가니까.
코피를 낸다고요?
코피를 내서 피를 막 내고 막 무릎 같을 때 보통 그렇게 치료 안 하잖아요. 무릎 같을 때 막 피를 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피 엄청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코를 딱 이렇게 안 찌르면은 이게 피가 잘 나오는 코피 나는 기계 있나 봐요. 그래서 피를 많이 잘 돌게 해서 뭐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뭐 치료를 한다 그런 거 같던 그런 거 같긴 하던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의원 가면 그 안마 침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갔는데
코피 쏟고
왔어. 코피 쏟고 왔어. 아무튼 근데 있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코피 쏟는 거야?
코피 쏟고 나서
그거 한번 가고 안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일부러 부항을 대서 피를 막 뽑아요. 그 어혈을 이렇게 제거한다고. 사실 일부러 상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치료를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작은 상처잖아요. 쉽게 날 수 있는 상처인데 그게 상처가 있으면 몸에서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하는구나.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원리가 상처를 내서 상처를 치료하고 양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넣잖아요.
예방주사?
그렇죠.
되게 의학 방송이 됐는데
그러네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아 이게 근황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새 TV를 보다가 전에 코넬님이 소개해주신 그 오리 있잖아요.
아 러버덕.
러버덕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침 방송에서 봤는데 그 작가가 막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오리가 롯데의 후원을 받고 오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거였어요. 근데 그 잠실지구의 석촌호수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수위가 낮아지고
그렇죠.
집안이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롯데가 그쪽으로 이제 제2의 롯데월드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끌려고 사람들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오리는 사실 그 오리를 설명하는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나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그저 그런 즐거움만을 목표로 하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좀 그게 하필 왜 석촌호수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울하면 한강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용도가 있겠구나 이런 거는 감안을 하고 그리고 그 오리가 그 뭐지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걔들이 직접 수입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직접 제작을 해서 작가는 그거 만드는 도안을 주고 한국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거기 설치를 하는 걸 하더라고요.
요새 작가들은 참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죠. 이게 작가의 작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린 한 번도 작가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저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고 요새 작가들의 작업 방식은 그렇다고 하죠.
그냥 집에서 있고 메일로 보내주고
희한하죠.
전에 저희가 그날 오리가 온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진짜 오리의 인기가.
근데 뭔가 그렇게 이번에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한국에.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아, 가기 전에 빨리 나도 보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오늘 첫 코너 지니님이 좀 준비해 주신 베개 베고 신화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비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신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이라고 해야 되나? 신들의 아버지? 신들의 그쵸? 왕? 이게 바로 제우스죠. 제우스는 처음부터 어떤 신들의 왕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제우스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셨죠.
그렇죠.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 시간의 신은 자식들을 지하세계로 쫓아버리는 우라노스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우라노스를 밀어내고 자기가 또 신들의 자리에 올라선 게 된 거죠. 근데 크로노스도 자기도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낳는 아이들을 다 잡아먹었던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아이들이 잡아먹히는 게 싫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우스를 이렇게 킵해뒀다고 해요. 남편에게 돌을 대신 먹이고 제우스를 따로 숨겨놨던 거죠. 그래서 또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신들의 왕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제우스는 가장 으뜸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 신에 관한 신화들을 보면 굉장히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람둥이로도 유명하잖아요. 신계의 바람둥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명화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이고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런 식까지 했나? 싶은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림과 함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림은 없어요. 이거는 헤라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헤라는 제우스의 유일한 정식 부인이죠. 비 오는 날 제우스가 뻐꾸기로 변신해서 헤라의 품에 이렇게 날아들었대요. 헤라는 이게 비에 쫄딱 젖은 뻐꾸기가 너무 불쌍했으니까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안아준 거죠. 근데 그 순간 제우스가 본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헤라를 덮치려고 하니까 헤라가 자기는 정식 부인으로 자기를 맞지 않는다면 제우스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래요. 사실 두 사람은 남매 사이죠. 같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난. 근데 신들의 세계니까 인간 세상의 그런 룰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우스의 어머니 아버지도 남매였으니까. 헤라 말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오라는 여성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제우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오를 이렇게 막 쫓아다녔는데 이오가 거부를 하니까 어둠의 장막을 내리고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오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구름으로 변신을 해서 이오를 다독이며 이오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고 나라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보면은 이오와 구름으로 변한 제우스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을 한 게 아니라 제우스가 진짜 구름? 연기의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오를 끌어안고 있죠.
네, 이오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오와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우스와 이오라는 제목의 코레조라는 작가가 그린 1530년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나신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나신의 이오가 이제 구름에 감싸 안겨서 볼에 뽀뽀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굉장히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적절히 관능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이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제 제우스가 사람의 형태로 묘사된 게 아니라 구름의 형태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좀 덜 선정적이게 좀 되게 관능적이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오가 제우스한테서 계속 도망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름의 폭언이 안긴 순간 되게 뭔가 황홀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묘사된 그림입니다.
제우스가 반할 만큼 아름답네요.
그렇죠. 그 행성들의 이름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라누스도
전부 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렇다. 되게 재밌어요. 보면 별자리도 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연결된 것들이잖아요.
하긴 맞아.
근데 이 제우스는 어떤 행성이었죠?
제우스 뭐였지?
행성이 있어요?
네, 목성.
목성 주피터.
주피터?
주피터가
제우스의 다른 건가요? 뭐 로마식 이름인가 그리스식 이름인가 아무튼 제우스의 다른 이름이 주피터이거든요. 근데 그 행성 주위를 도는 달 같은 위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목성에 있는 위성들 중 하나의 이름을 보면 이오스 뭐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구나.
그 행성들 이름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화성에 위성이 두 개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이름이 포보스와 데이모스인가? 그런데 그게 마르스 신의 아레스 신의 두 자식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죠.
되게 재밌네요.
그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우리 나중에 별자리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별자리 특집도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레다라는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스파르타의 왕 틴타레우스의 아내인 레다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유부녀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했던 제우스 신인데요.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레다가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던 중에 제우스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 목욕하는 모습까지 훔쳐보고 정말
정말 신이 할 일도 없는가 봐요. 레다의 모습에 매혹된 제우스는 백조로 변신해서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겁탈하죠.
그렇군요.
이로 인해 뭐 또 임신을 하게 만들고 레다는 두 개의 알을 출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알에서는 나중에 절세 미녀가 되는 헬레네와 폴리테우케스가 태어나고 나머지 알에서는 카스토르와 클리템네스트라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용맹한 전사 이름 같네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 헬레네는 나중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예쁜 여자죠.
그렇죠. 그러면 레다와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목은 레다와 백조라는 이름의 그림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군요. 풍만한 여성이 아까 그림과 같이 나체로 이렇게 화면 중앙에 서 있는데요. 백조를 끌어안고 있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알이 두 개가 끼어져 있어요. 이게 백조의 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레나의 알인 거죠.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알 하나마다 쌍둥이가 이렇게 부화해 있는데 그래서 총 네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레나도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고 배경은 근데 뭔가 밝은 느낌이 아니라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약간 황폐한 고성이 무너져가는 약간 성이 뒤쪽으로 보이고 황폐한 벌판의 느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그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세스토라는 작가가 그린 똑같은 구도에 거의 흡사한 구도의 작품인데요.
네.
이게 누가 먼저 그렸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둘 다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여성이 이렇게 백조를 끌어안고 쓰다듬고 있는데 약간 동물과 사람의 어떤 포옹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야릇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사람과 어떤 동물의 결합이란 게 조금 희한하죠. 아까도 연기와 인간의 결합이었는데 이게 이쪽은 뭔가 그런 구름과 인간의 결합이란 게 조금 약간 진짜 신화 속에 나온 이야기 같고 신비로운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게 가능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작품들을 살펴봤는데
네.
굉장히 섹슈얼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어.
특히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아 그래요?
레다와 관련된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조각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레다와 백조가 입을 맞추고 있는 조각 작품인데
네.
레다가 이렇게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그 위에 이렇게 백조가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야릇한
뭔가...
작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에피소드에 관련된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네.
이런 비슷한 되게 야한 느낌의 작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조각들만 해도 뭔가 이 백조와 인간이 뒤엉켜서 뭔가 야릇한 분위기를 내는 조각품들이 많았고 그림도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야한 그림이 많았어요.
뭔가 구름은 형체가 없는 거니까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동물이라고 하고 특히나 백조면은 우리가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상이랑 같이 겹쳐서 작가들이 그렇게 그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왠지 유부녀란 설정도 그렇고
그치 진짜 완전 야동이야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다음으로 레토라는 비슷한 이름의 여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레토는 타이탄 코이오스와 포이베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조카뻘 되는 여신이었어요. 제우스의 형들 중에 보면 뭐 이렇게 지하의 신 하데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인족 타이탄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탄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인 거죠. 이제 레토가 제우스와 잠자리를 했으니 소문이 났고 또 헤라는 항상 제우스가 여자들을 후리고 다니는 거에 대한 엄청난 질투를 하잖아요.
저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떤 여자라도 헤라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헤라는 또 이 레토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추방하려고 했는데 추방하려고 인간 세계에 이 여자한테 숨겨줄 곳을 마련해 주거나 살 곳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레토는 완전 임신한 상태에서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해산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해산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완전 여신인데 완전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다 델로스라는 한 섬이 자기를 받아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 레토가 낳은 쌍둥이 자식들이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로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 신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신들 중 두 명이죠. 그러면 레토 여신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되게 거대한 숲이 있어요. 그 숲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어떤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농부들이 수확을 하고 아니면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제목은 레토와 개구리가 된 리키아 농부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네.
브레겔이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굉장히 어떤 거대한 숲속에 어떤 여인이 가난한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있고 이렇게 배경에는 농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장면인데 그 아까 레토를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헤라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레토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하루는 되게 너무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리키아 지역의 농부들이 자기들 저주받는다고 여신을 자꾸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토는 물 한 모금이 되게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물 한 모금조차 못 먹게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야속했다고
느껴서 그래도 레토도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여신이거든요. 타이탄 그렇죠. 종족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 레토가 너무나 열이 받아서 이 농부들을 물가에서 아예 떨어지지도 못하는 개구리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
신화 속에서는 그렇게 개구리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농부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레토와 가장 가까이 있는 농부의 얼굴을 보시면 약간 개구리처럼 얼굴이 변한 모습이에요. 파충류 같은 모습이 됐죠.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곧 완전히 개구리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기하죠? 그러면 또 다음 에피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칼리스토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토가 낳은 두 아이 중 한 명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잖아요. 달의 여신. 근데 아르테미스는 또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죠. 아르테미스에게는 사냥 친구 같은 존재인 칼리스토가 있었다고 해요. 약간 시녀 같은데 항상 사냥을 자주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우스는 딸의 친구를 또 건드리는 거죠.
아 진짜 잘리지 않는 거
인간 세계 이야기면 완전 막장인 거예요. 전부 다.
막장 드라마.
심지어 이렇게 제우스는 항상 자기의 모습을 변신시켜가면서 여자들을 유혹하잖아요. 이번에는 뭘로 변신했을지 한번 맞춰봐주세요.
사냥이니까 뭔가 사냥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아름다운 사슴이라든지
코넬님은?
저 들어본 게 비, 구름, 백조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뭘로 변했지?
자기의 딸인 아르테미스로 변신합니다.
대박.
그림을 보실까요? 나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숲속에 아름다운 두 여성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위에는 큐피드로 보이는 세 명의 아기 천사들이 있고 두 여인이 약간 야릇하게 옷을 살짝 흘러내리면서
맞아 벗은 것도 아니야 완전히
네 서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름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네요.
이게 제우스와 칼리스토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제우스 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유혹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자가 아마도 칼리스토인 것 같고요. 상단에 이렇게 두 여인의 머리 위에 보시면은 아기 큐피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명화에서 이렇게 어떤 그리스 로마 장면이 나오는데 두 남녀가 있고 이렇게 아기 큐피드들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의 어떤 섹슈얼한 관계를 의미하는 그림이래요. 제우스는 이렇게 아르테미스로 변신해서 칼리스토를 유혹하고 뭐 또 이렇게 관계를 한 거죠.
이제 여자로까지 변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때? 근데 모르겠어요. 그림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냥 그림으로 보면 요즘도
아까
너무
그 백조가 나올 때 이게 뭐야 싶었는데 약간 두 아름다운 두 여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림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헤란 또 이 사실을 또 알게 돼서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아까 관계를 해서 칼리스토의 아들이 또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가 아르카스라는 어떤 아들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곰이 된 칼리스토를 사냥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그걸 보고 약간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아들 아르카스도 곰으로 변신시켜서 두 사람을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밤하늘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재밌죠?
되게 제우스 때문에 인생에 많지 여자들이
다 망쳤는
거 그리고 다 왜 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쵸 난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아기 쌍둥이
그래도 한 명도 아니고 막 내 쌍둥이
아 맞아 아까 내 쌍둥이였어
그 다음에 또 다나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나의 아버지는 아르고스의 국왕 아크리시오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무녀로부터 당신은 외손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아르키시오스는 자기가 가진 딸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나엘 뿐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두려워해서 다나엘을 왕궁 청동탑에 가두게 되는데요. 우연히 밀실 속에 있는 다나엘을 본 제우스는 또 다나엘을 유혹하고자 했죠. 근데 밀실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동물로도 변신할 수 없고 뭐 뭐로도 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과연
황금의 이건... 비로 변신을 하여 황금비 지붕에 스며들어서 다나엘 몸에 떨어져가지고 또 다나엘을 임신시키게 한 거죠. 이게 좀 약간
이제 비로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싶은데요. 저희가 그림을 또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골든 샤워라는 그림입니다. 나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어떤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인 것 같은데요. 다나에가 어떤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고 살짝 망토만 걸친 채로 누워 있는데 그 위로 어떤 빗방울이 다나의 상체 배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도 뭐 그림 스타일이나 도자기에 그려졌던 걸로 봐서는 그리스 시대의 도자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 시대에 사실 이런 도자기의 어떤 여성의 상체를 다 드러낸 나신을 드러낸 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법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던 거는 그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도 있었는데 다나이가 옷을 다 입고 그냥 위에서 비가 떨어지는 그런 도자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황금비로 변신해서 임신을 시켰다는 표현 자체 이야기 자체도 너무 표현하기 힘든데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도 나신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나이의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클림트의 다나엘라는 그림입니다. 나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이전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네. 빨간 머리에 풍성한 머릿결을 갖고 있는 어떤 여성이 이렇게 뭔가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데 그 위로 황금색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전에 있는 그림보다도 사실 다리 사이로 이렇게 황금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인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야하면서도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는 클림트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그 인물의 표정이라든가 색깔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은 야한 그림이지만 마냥 야하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제우스 신의 여러 가지 여성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마무리하면서 네. 제우스가 이제 다양한 여자들을 이렇게 후렸지만 제우스도 포기한 여자가 있었어요.
진짜요? 어떤 여성인데요?
테티스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이 테티스는 타이탄족인 네레우스와 도리스 사이에서 난 딸이라고 해요. 아마 또 타이탄족인 것 같아요. 근데 테티스는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 타이탄의 신족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테티스가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인간의 아내가 되겠거든요. 그게 인간의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은 게 나중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된 아킬레우스였죠.
아 그랬었구나.
근데 제우스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어떤 자손 번성 뭐 이런 거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어떤 바람기 다분한 뭐 이런 거가 그런 신화가 약간 의미적인 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진짜 백조로 변신해 인간과 결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우스가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자손들을 만들고 그 자손들이 또 여러 가지 신이 되어서 인간 세계를 돌보게 하는 이렇게 번성하는 어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아들을 낳을 만한 여자는 포기했던 거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신들이 참 이렇게 재밌는 게 다들 자기의 아들에게 다 끌어내려진다고 하나?
두려움?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죠. 제우스도 그런 것만은 피하고 잤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네. 그 아테나로 변신한 거는.
아르테미스로 변신한 거?
그 아르테미스로 변신한 건 깜짝 놀랐네, 진짜.
그쵸. 아무튼 오늘 제우스 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화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로서 네. 뭔가 아니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런 걸 보여줘.
나라님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그래도 진짜 여러 여성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큰 돈자리도 별자리도 생기고 뭐 아름다운 이야기도 생기고 뭐 그 자손들로 인해서 또 영웅도 생겨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코넬님이 준비해주신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작가를 소개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인물 초상을 주로 그리는 알렉스 카츠라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랜만에 페인팅을 하는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제가 작가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인터뷰 영상을 짧게 한번 화가 인터뷰 영상을 보고 갈게요.
굉장히 단순하고 평면적인 그림인데 되게 색감이나 이런 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림들.
좀 담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림들이 있죠. 이 작가분은 1950년대 이래 인물 초상화를 주로 그리며 뉴욕 가장 뉴욕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한 알렉스 카츠라는 작가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과감한 화면 구성과 대담한 채색, 절제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한 그만의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드러내거나 감춤으로써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풍부한 색채 속에서 절제된 분위기를 담아내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작가는 거리의 광고판을 보는 듯한 특유의 거대한 평면적인 인물이라든지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클로즈업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또 화면을 보면 되게 과감하게 커팅이 잘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렉스 카츠의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가분은 1927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나서 그 쿠퍼 유니온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5대 화랑으로 꼽히는 뉴욕 페이스 갤러리 정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1950년대 이래 인물 초상화를 주로 그리며 가장 뉴욕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딱 태어난 시기가 딱 자기가 성장을 했을 때 이제 막 뉴욕이 예술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아, 그렇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뉴욕이 중심지가 되는
그때 같은 동시대 작가로는 잭슨 폴록이 있었는데요. 그때 잭슨 폴록이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대가 추상표현주의라고 해서 잭슨 폴록이나 뭐 앤디 워홀이나 이런 작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비해서는 이 알렉스 카츠라는 이 작가를 보면은 좀 현대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반대되는 느낌으로 해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알렉스 카츠는 대부분의 현대 미술과는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처럼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츠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실물을 보고 그대로 스케치를 하고 손으로 섞어서 직접 만든 색으로 구체화하면서 그런 옛날의 고전적인 그런 방식들을 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정통적 초상화의 장르에 속하긴 하지만은 추상표현주의 회화들처럼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되게 크잖아요. 네.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빛의 화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각적 기록을 하는 인상주의다 디철처럼 그 대상에 가진 시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화폭에 올키는 과정은 정말 자기한테 즐거운 과정이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알렉스 카츠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시선을 작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알렉스 카츠의 회화는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확대되고 강조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인물과 자연으로부터 직접 가져온 꽃과 나무 등의 자연물들을 위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통 이 알렉스 카츠가 인물화를 주로 많이 그렸는데요. 이 인물들은 뭐 자신의 아내 아다, 아들 빈센트, 그리고 친구들과 뭐 선후배 예술가들, 그리고 뭐 맨해튼 지역의 지식인들과 시골 부유층의 사람들이 주로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델인 거죠. 뭐 옛날 뭐 인상파 화가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화가들이랑. 알렉스 카츠의 소상하는 무심하다 못해 거의 좀 명한 평정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좀 이런 인물들의 사진들을 보면은 좀 약간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네.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치고는 네. 그 초상화의 주인공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작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사람 쪽으로 시선을 줘도 되게 무심한 눈빛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가장 유혹적이라는 네. 말이 어울리는 게
네.
뉴욕 사람들 되게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 사람들 특징이 되게 불친절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특징들을 그림에서 좀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차갑 딱딱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어떤 색감적인 부분 이런 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되게 그림이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거를
매력 있어요, 되게.
그래서 되게 이걸 크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맞아,
보면서.
맞아, 코네님이 계속 실제로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아까 전에 뭐 이야기했던 대로 평면적이고 화면의 심도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작가를 보면은 팝아트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작가는 현대 미술에서의 리얼리즘과 추상적인 경향 사이에서 흥미로운 이런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팝아트적으로 풀어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시대에 뭐 앤디 호울이나 리히 텐슈타인 같은 그런 반복적인 인물들이나 되게 딱딱한 느낌의 인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쵸.
팝아트라고 하면은. 근데 알렉스 카츠의 인물들은 좀 정서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감성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리히 텐슈타인에 나오는 인물들은 되게 인공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마네킹적인
그렇죠.
느낌이 드는 인물들인데 이 작가가 그린 인물들은 약간 무심하고 뭐 건조해 보이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더 감정이 좀 더 있고 뭐라고 해야 좀 더 깊이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물들의 표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추상적 표현주의가 많이 냈던 가운데서 알렉스 카츠는 이런 좀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당시 알렉스 카츠의 작품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회화의 작품으로 신선한 느낌을 전해주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도 카츠는 팝 아티스트들의 사이에서 그런 자신만의 회화를 분명한 경계를 지었고요. 미국 미술의 새로운 사실주의 회화를 일관되게 이끌어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대상의 주관적인 시각적인 경험과 객관적이기도 한 그의 작품들은 이 작가의 꼴에 대해 계속 가지고 있던 주제였다고 해요. 작가가 말하기에는 나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모습을 그리되 또한 그 작품 안에서 누구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복잡성을 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작품들을 보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작품 속 인물들은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드러냄과 감춤을 통해서 그런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요. 풍부한 색채 속에서 절제된 분위기를 보여줘요. 정통적 초상화 장르에 속하지만은 추상 표현주의 회화처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그런 인물들의 저런 약간 무심한 듯한 저런 표정들을 보면은 우리 현대사회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이 작가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지금의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막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 때문에 다시 추상 표현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에 다시 초상화가 한 번 더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 작가라고 하네요.
그럼 추상 표현주의 시대의 초상화.
그렇죠.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 되게 의미가 깊은.
근데 그 시대가 실제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1960년대 그런 앤디 워홀이 막 팝아트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약간 뭔가 대중문화 쪽으로 이렇게 예술의 소재가 쏠리는 이런 시점에 작가들이 뭐라고 해야 돼? 유행을 되게 따라가기 쉬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한 사조가 유행을 한다면 작가들이 다 그것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작품을 갖고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가분은 작품에서 작품이 고전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예술 세계가 딱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까지 끌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인물들의 사진들을 보면은 안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보면은 뭐 모델이자 뭐 배우였다고 하던데 이 자기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그렸는데 이 아내를 정말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사랑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술가치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열심히 그려주는 사람 잘 없는데
그러니까
다 뭔가 그냥 애인을 그려주고 다른 애인을 그려주고 뭐 이러는데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전시를 한 번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였고요. 오늘은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회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게 사람들이 억지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화면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들도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작품이 뭐 제가 뭐 이렇게 이 작품은 이런 성향을 끼워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코넬님이 준비해 주신 알렉스 카츠의 작품들을 우리가 감상해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침대의 미술관은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lbc_art, 블로그는 blog.naver.com/lbc_art로 검색하시면 침대의 미술관의 공식 트위터, 공식 블로그가 나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방송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침대의 미술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